이제 다니엘서 5장은 그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30절과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그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제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날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가 이제 BC로 하면 한 537년 주전 537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으면 대충 이제 그 시간이 언제쯤인가 하면 주전 605년 정도 됩니다. 605년. 그러면 605년에서 한 538년 정도 하면 약 시간적인 간격이 약한 70년 정도 됩니다. 70년. 이제 70년 정도 되면 다니엘이 이제 청소년 때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한 17, 18세 정도 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때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올 때는 약한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80이 훨씬 넘은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다니엘서 5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를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절에 한번 보시면 벨사살 왕이 이제 망하는 날인데 망하는 그날 그의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이때 이제 아마 그좀 객기가 좀 작용을 한것 같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금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막술 맛을 돋구기 위해서 좀 특별한 잔에 우리가 좀 사용, 특별한 잔들을 좀 사용하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졌던 그 그릇을 이제 꺼내와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다가 왕이 그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졌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갖고 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다신 국가입니다.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모독을 하고 그리고 이 신들을 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무엇이 나타났느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한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쪽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이는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 보고 왕의 절기된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그 장면,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을 때 그것 보고 이제 왕이 완전히 이렇게 두려움에 질려버린 겁니다.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되고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완전히 극도의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또 이제 지혜자들을 부르는 거죠. 술객 갈대아수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하면 소위 총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글자를 해석을 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9절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누가 나타나는 거 하면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 근데 이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뭐라고 하죠? 태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왕의 아마 그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우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그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왕이 번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왕이요, 이제 만수무강 하시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왜냐하면 11절에 이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잔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와서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했는고 하면 왕의 부친 때, 이는 뭐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대입니다. 선대. 그 선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얼핏 그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한 1장의 사건보다는 약한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거의 뭐 80이 훌쩍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은퇴한 사람입니다. 은퇴한 사람. 은퇴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억으로부터 이제 사라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왕후 때문에 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지혜와 총명이 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부르면은 꼭그 사람은 능히 이거를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왕후가 이야기해서 이제 다니엘, 벨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제 이 벨사살이 아주 거만한 말을 하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왕후가 소개를 할 때에는 참 이렇게 그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벨사살은 그런 말보다는 이제 우리 선친이 그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주 그 연세 높으신 분을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 안에는 신들의 지혜가 있다.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데 지금 아무도 이 손가락이 선 글을 읽지 못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하면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다. 여러분, 이 셋째 통치자, 원래 왕이라면 둘째 통치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그 마지막 왕의 아들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보니 부스두스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도와삼아 같이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왕에게 대답하는데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돈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왕 가지고 그것도 줄거 있으면 다른 사람 주십시오. 나 그거 안 받지만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왕을 결국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 선친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권세 영광 위엄을 주었고, 그리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는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죠. 벨사살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이 행해가지고 그 영광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마치 소처럼 짐승처럼 그런 세월 보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21절 마지막 4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이 일을 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이다. 이거 알도록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이제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제 패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마음을 낮추지 않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여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와서 왕과 귀족들, 왕후 후궁들과 그것 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마음이 하늘의 주재보다도 자신을 더 높여서 그 성전의 그릇 갖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중반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찬양하고, 이제 그 우상들은 찬양하고, 마지막입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책망하죠. 그 느부갓네살 선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 그잘 아시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주재보다도 자기를 더 높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읽었지만 저희들이 25절을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뜻이 뭔가 하면은요, 메네는, 이제 26절을 보시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 메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세어보다, 소위 이제 카운트 하는 겁니다. 우리 숫자 셀리잖아요. 그래서 메네는 뭔가 하면 세어보다, 하나님이 세어보셨다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메네는 세어보다, 하나님이 세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끝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7절 데겔은 뭔고 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뭔고 하면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다. 이제 데겔은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베레스, 우바르시는 이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베레스는 뭔가 하면 나누다,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쓰여진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뭐겠습니까? 세어보다, 세어보다, 달아보다, 나누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어보다, 그리고 달아보다, 나누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장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달아보다, 달아보다, 세어보다, 세어보다, 그리고 달아보다, 그리고 나누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대 파사에게 이 나라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줬기 때문에 벨사살은 이제 약속했는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지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물러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졌던 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입니다. 왕.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한 사람, 그리고 쫓겨난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장한 사람은 누구죠? 이제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은퇴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이제 사라져 갔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긴박했던 순간에는 소위 왕후를 통해서 이제는 전면에 나타납니다. 왜 그가 잊혀졌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제국이 바뀐 다음에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국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나라에 또 총리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속에 소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인정했던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신들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지혜와 또 총명과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소위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져 갔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금 픽업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높이 세우심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수, 그 연수를 세어 보시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결국 부족할 때는, 부합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버리시는 분, 그에게서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살아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벨사살처럼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부귀영화, 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참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별히 그러시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부터 잊혀져 버리는 것 같고, 내가 가졌던 정당한 그 권리들, 특권들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에 부딪히면 정말 세상과 사람들이 싫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은 누구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 자신을 끊임없이 무장시키고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 사람은 다 높여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힘을 써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나누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런 뜻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과 똑같습니다. 다니엘 주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 뜻대로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가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앞으로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어보시고 그리고 달아보시고 그리고 평가하신다면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저는 이제 참 저는 우리 제가 교역자로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막 좀 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좀 더 일찍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좀 더 많은 것 가지고 싶고, 좀 더 큰 영향력 나타내고 싶고, 이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지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악수를 두게 되고, 그리고 또 편법이 나오게 되고, 사람 요령을 부리게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중요하는 그런 방법들 따라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지만 정말 모든 것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벨사살처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부족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 다 거두어가 버리시게 됩니다.